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갈림길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48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던 해였습니다. 1945년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녘 땅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서 이미 행정과 치안을 주도하며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북녘 땅에 심어지고 있었고, 남쪽에는 미 군청이 주둔하면서 남녘 땅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경험이 좀 부족했고 또 느슨한 사회 통치라는 결과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더 혼란했어요. 좌우익, 중도파, 민족주의 여러 가지 진영들이 혼재하고 있었고, 통일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리 북녘 땅이 공산주의 통치 아래 들어갔지만 그래도 북쪽과 협상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남북협상론을 주장했고,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미 북녘 땅은 소련의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대립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엔이 개입해서 한반도 전체의 총선거를 결의합니다. 하지만 북한 통치자들은 유엔의 개입을 거절했고 유엔의 입국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문자 그대로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한 땅의 무질서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남한만이라도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던 이승만 박사의 견해가 상당한 사람들에게 찬동을, 여론의 지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극렬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런 반대의 배경에서 소위 제주 4.3 사건 또 여순 사건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실시됩니다. 1948년 5월 선거가 실시되고, 그래서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는 정권 수립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한 땅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 수립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1948년 총선거 이후에 유진호 박사를 위시한 법조인 학자들은 미국, 프랑스의 헌법을 참고하면서 특별히 3.1운동 독립정신 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로 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1948년 새로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임시정부 헌장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라는 것, 또 우리나라는 헌법에 입각한 입헌정부라는 것, 권력은 삼권,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삼권으로 분립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선택, 이런 결단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지금쯤도 얼마나 역사적 방황을 계속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지혜롭고도 현명한 갈림길의 선택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그래서 남한 단독의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고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5월 31일, 다 1948년이에요. 5월 31일 제헌국회 첫 번째 회의가 지금은 경복궁이 있는 그곳에 과거의 중앙청 거기에서 첫 제헌국회가 개회되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나와서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역사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셨어요.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뭐 사회자인 이승만 박사도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민족의 오늘이 있게 하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남과 북이 손잡고 노래할 그날을 속히 달라고 기도하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공의와 겸손을 주십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의 역사적 사업을 잘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그 갈림길의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옛날 이스라엘이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갈림길에 서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갈림길에 서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할 일. 첫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시 멈추고 바라보자고 호소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보라는 것이에요.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 여기 등장하는 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의 다라크 혹은 데레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과 짐승들 이런 수많은 통행으로 길이 달라져서 방향을 알지 못하게 된 길이에요. 그게 갈림길이죠. 영어로 크로스로드. 이 길에서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원어에 라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여기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물어보라, ask, 히브리 말로 sh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어보라, ask해라. 가장 최근에 우리 성경 번역인 새 한글역, 여러분 새로 성경 사려면 그거 사보세요. 아주 좋아요. 새 한글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물어보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멈춤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멈춤의 여유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여유, 멈춤의 여유, 갈림길에서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일찍이 미국이 소위 대공황을 맞이했을 때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국민들이 깊은 좌절 속에 빠졌을 때 저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미국의 존립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네. 실업률은 25%.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실업자였습니다. 산업 생산의 절반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We do not know where we ar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But we are on the way. 하지만 우리는 길에 서 있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갈림길이죠.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말미에 갑자기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취임 연설의 마지막을 자신이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무력과 무능을 고백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국민들의 고통을 돌아보아달라고. 그리고 제가 지도자로 겸손하게 국민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대공황을 지도하는, 극복하는 영웅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세계 제2차 대전의 가장 중요한 순간, 소위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상륙작전을 하던 D-Day의 그날 다시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에게 연설을 하며 또 한 번 호소합니다. 기도하자고. 그리고 자신이 써온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기도하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도자 주변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기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급할수록, 혼란할수록 멈추어 서서 기도할 줄 아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첫째로 멈춰 설 것을 호소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된 길을 알아보자고 설득합니다. 검증된 길. 저는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항상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보수는 우리가 잘해온 전통과 장점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당장 새로운 길이 생각나지 않을 때 지나간 날 우리의 선배들이 비슷한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길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16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본문의 16절 하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옛적 길, 그리고 옛날 우리가 선택했던 선한 길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에 온고이 지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본래는 온고이 지신, 그 다음에 가이위사이라는 말이 따라와요. 덧붙어요. 옛 것을 되새겨 새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있다. 가이 위 사가 스승사자예요. 그때 그는 선생이 될 수가 있다. 과거를 잘 공부한 사람이 미래를 여는 개척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옛길, 옛날 그 길을 진부한 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얼마든지 선한 길이 있어요. 과거에 선택했던 선한 길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과거에 우리 선배가 선택했던 그 길이 선한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과거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정치의 유형 가운데 최선의 선택, 그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찬양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라틴 격언에 비아 투리아 비아 투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자주 밟힌 길이 안전한 길이다. 밟다 보면 평평해지잖아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 검증된 길이 확실한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잘 살펴보고 확실하게 검증된 지혜의 길, 그 선한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리로 가라. 서라, 멈춰 서라. 보라, 잘 살펴보라. 알아보라, ask. 그 다음에 그리로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경을,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살펴보고 알아보고 이제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되는 말씀 17절을 보세요. 본문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이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파수꾼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그 시대를 향한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예레미야의 설교, 예레미야의 외침,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한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19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백성들의 안타까운 불신앙의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던 이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다. 이 안타까운 백성들의 반응.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불신앙, 불순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희망의 유일한 징조로 예레미야의 리더십을 붙들고자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이 이런 시대의 불순종의 반역 앞에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내가 혹은 그대가 망대와 요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망대와 요새가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뭡니까? 망대와 요새.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을 너에게 기대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 높은 곳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정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대만 가지고 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요새가 있어야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버티고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요새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망대만 있고 망대는 있고 요새가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망대는 있는데 요새가 없어요. 적의 동정을 다 알아요. 근데 요새가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망대와 요새. 살펴보고 버티고 지킬 수 있는 요새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을 너에게 기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적게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임진왜란 때 이 나라가 집합이었을 때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켰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연구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망대의 리더십과 요새의 리더십입니다. 명랑해전, 유명한 전쟁이죠. 12척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나중에 한 대, 하나 더 찾았어요. 13척. 13척 가지고 일본 수군 133척과 더불어 대결을 벌이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가 거둘 수 있었던 극적인 놀라운 승리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두 가지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순신에게. 망대의 리더십. 살펴보는 리더십. 이순신은 탐망선이라는 작은 배를 가지고 그 배를 수시로 바다에 띄워서 그 소양 선복으로 왜군들의 동정을 탐지했습니다. 왜군 수군들이 이동 경로, 또 왜군 함선의 숫자, 또 정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이 탐망선을 통해서 왜군 배들을 유인하는 작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순신 장군은 지역 주민들을 자기의 협조자로 잘 활용했습니다. 어민들의 제보를 수시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 왜군의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망대의 리더십이죠. 잘 살펴보는 리더십. 좁은 수로 조류의 흐름, 왕초의 위치를 세밀하게 알고 파악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전선을 유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순신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리더십, 요새의 리더십, 버틸 수 있는 리더십, 항전, 결사항전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 명랑해전에서 마지막으로 이순신이 외쳤던 유명한 말,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배수진을 친 겁니다. 우리는 물러갈 것이 없다. 강력한 요새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를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버티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국제적 정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중국이, 소련이, 일본이 우리가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또 북으로부터 끊임없이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어도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이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다음 세대들이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을 가진 다음 세대로 키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수호를 든든하게 다음 세대에게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3.1절 우리의 선배들이 일어나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날 우리 헌신했던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리더십을 주시도록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을 주셔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지켜지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또 다른 전선이 전쟁이 터져서 중동에 지금 두바이까지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결코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나라가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망대의 리더십, 요새의 리더십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망대와 리더십 그리고 잘 살피는 망대의 리더십과 잘 버티고 지키는 요새의 리더십을 부족한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공동체가 지켜지고 우리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 민족이 지켜지고 우리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국제 질서가 혼란하고 세상 도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터지고 있지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망대와 요새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